할렐루야. 오늘 밤 주께서 어떤 은혜를, 어떤 만남을 주실지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속에서, 말씀 속에서 하늘문이 열리면서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만나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항상 사람은 기대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아멘. 자, 여기 복이라는 말이 첫 글자로 등장을 해요. 복 싫어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죠? 복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 복을 사모하고 복받기를 원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언어 습관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제 이런 기도하죠.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도 이제 가끔 가다가 그런 표현을 하는데 사실은 축복해달라는 표현은 틀린 표현이죠. 그 축자는 빌축자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그냥 주시는 거지 누구한테 빌어요? 그래서 하나님 복을 주옵소서라는 말은 맞는데 축복해 주시옵소서라는 표현은 적합한 표현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익숙해져서 축복해 달라는 기도를 하죠. 어쨌든 이제 여기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이 복을 얘기할 때 바라크라는 말을 써요. 바라크. 근데 여기 시편에 등장한 이 복이라는 단어는 뜻밖에도 그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전혀 다른 단어예요.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복을 준다 할 때는 바라크라는 말을 써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바라크. 외우기 쉽죠? 바라크.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 복을 쓴 게 아니라 성경의 복은 두 종류가 등장을 합니다. 첫째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복을 준다 할 때 바라크라는 복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어떤 단어를 썼는가 하면 아샤르라는 단어를 써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아샤르. 그러면 아샤르라는 이 단어는 어떤 의미의 복을 얘기할까? 이 복은 이런 뜻입니다. 한번 우리 따라서 하십시오. 이것도 축하합니다 그 뜻이에요. 자, 옆에 분들에게 축하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밤 축하합니다. 자, 이제 앞을 보세요. 축하한다는 선언과 표현은 이미 뭘 전제하죠? 뭘 전제합니까? 뭘 전제할까요? 이미 복되어진 존재라는 것을 전제하는 발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용한 아샤르라는 복은 성도들이 이미 어떤 복을 받았다고요. 그래서 그 복을 전제한 발언이에요. 축하합니다 그 뜻이에요. 복되도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복은 원천의 복을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바라크라는 형식의 어떤 복을 구하기 이전에 이미 복되어진 존재란 뜻이에요. 믿습니까? 썩 동의가 안 될 수도 있겠어요. 야, 지금 뭐 내 처지를 봐가지고 내 꼬라지가 복받은 존재답냐? 이렇게 이제 자기 속에 불평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믿는 것 자체가 이미 복되어진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자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시편 1편은 시편 150편을 여는 대문과 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송 목사가 얘기하면서 안 중요하다 그런 거 봤냐? 예, 늘 중요하다 그랬죠. 예. 근데 이 시편 1편은 특별히 중요합니다. 그 복되어진 존재에게 어떤 이야기를 지금 풀어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되어진 존재는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금했어요. 볼까요? 뭘 금했나? 1절을 한번 보십시다. 축하합니다. 여러분들 이 뜻이에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첫째,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악인들의 꾀. 자, 앞을 보세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도록 돼 있어요. 동사가 나오죠. 따르지 말라. 근데 이 꾀가 뭐냐? 꾀가 뭘까요?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이런 성경적인 정확한 개념을 이제 공부하고 듣고 알아가다 보면 슬그머니 세월이 가면서 성경 전체에 대한 인식이 새로워져요. 꾀가 뭐예요? 머리를 쓰는 게 꾀일까요? 성경은 꾀를 그렇게 정의하지 않습니다. 우리 꾀를 정의한 정확한 성경 구절을 제가 하나 일러드릴 테니까 우리 눈으로 확인을 해보십시다. 우리 여호수아서 9장을 한번 여기 손가락으로 접어두시고 넘겨보세요. 여호수아서 9장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여기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이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이런 표현을 했어요. 애차라는 말을 했는데 여호와께 묻지 않다라는 말이 악인의 꾀에 빠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앞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한번 보십시다. 3절, 9장 3절 기브아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한 부족씩 한 부족씩 격퇴해내는 것을 가나안 원주민들이 보고 듣는 거예요. 그때 기브아 사람들이 야, 팔짱 끼고 있다가 우리도 당하겠다, 저들하고 싸우느냐 항복을 하느냐. 근데 저들은 항복을 해도 용서를 안 하더라. 왜? 하나님께서 완전히 진멸하라 그랬으니까. 그럼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변장을 합니다. 기브아 주민들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위해서 변장을 해요. 자, 4절을 볼까요?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5절 시작.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시작.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사람들이 가죽 부대도 헤어진 걸 하고 신발도 낡은 걸 신고 옷도 구멍 뚫어진 걸 입어서 아주 멀리서 멀고 먼 길을 온 것처럼 행색을 변장을 한 거예요. 기브아 사람들이.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가까운 데 사는 부족인 줄 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단을 하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쫓아내니까, 즉결 처분을 하니까 그 살육을 내쫓김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변장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여기 사람 같은데 행색은 멀리서 온 행색이란 말이에요. 자, 8절을 보십시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9절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을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토라드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거짓 조약을 맺기 위해서 변장을 하고 온 거예요. 가까운 데서 죽을까 봐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그러자 12절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이것도 꿈인 거예요. 13절 시작.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그리고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뭐하냐고. 자, 악인의 꾀를 따르는 가장 정확한 성경적 정의가 뭐냐면 이거예요. 여호와께 묻지 않는 거예요. 참되고 바른 믿음은 항상 어디서 난다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 그랬어요. 옛날에 재벌의 상징인 이병철 씨라는 분이 계셨어요. 들어보셨나요? 누구의 아버지인가 하면 지금 삼성그룹의 이건희 씨의 아버지예요. 이병철 씨라는 분이 있었는데 제게 유명한 알려진 얘기가 하나 있어요. 그 그룹을 동의하든 안 하든 이것은 하나의 그 팩트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이병철 씨가 여러 아들 중에 이건희 씨를 후계자로 딱 점을 찍고 이 기업을 또 그룹을 물려줄 때 종이에다가 딱 한 단어를 써서 물려줬대요. 그 한 단어가 뭐냐면 한자로 경청, 딱 두 글자를 써서 물려줬다는 겁니다. 잘 들어라, 먼저. 일반 세상에서도 그게 지혜의 시작이라고 알고 있어요. 항상 지혜는 어디서부터 나는가 하면 들음에서 나요. 거기서 믿음의 새로움이 시작이 됩니다. 솔로몬이 어디서 망하죠? 원로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어요. 성경을 보면 아버지 세대들의 원로들의 이야기를 경청하지 않았어요. 정확하게. 젊은 소년들과 자기의 판단과 기준으로 나라를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각 나라에서 시집온 수많은 부인들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잘못 들은 거죠. 그러니까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는 가장 중요한 정의는 여호와께 묻지 않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기도 왜 나왔어요? 하나님께 묻기 위해서 나왔어요. 내 말만 하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귀에 들려줄 땐 여러 가지 경로가 있어요. 설교를 통해서도 들려주시고 기도를 하다가도 영감을 주시고 말씀을 읽다가도 하나님이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두 번째 오늘 시편 1편을 다시 보십시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꾀를 따르지 않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한단 말이에요. 꾀를 따르는 것은 여호와께 묻지 않는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죄인들의 길에 뭐예요? 서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 이게 잘 보세요. 여기 세 종류의 인생을 얘기해요. 첫째, 악인. 둘째, 죄인. 세 번째, 오만한. 각각 다른 사람일까요? 이거는 히브리 개념으로 몽땅 털어서 죄인, 악인, 오만한 자는 같은 사람을 얘기합니다. 오만한 사람 따로 있고 죄인 따로 있고 악인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한 사람일까요? 여기 따른다, 선다, 앉다라는 이 동사는 정확하게 죄가 들어오는 경로를 얘기합니다. 우리 인간의 영혼 속에 정확하게 죄가 들어오는 경로는 처음엔 따르게 되고 머물게 되고 급기야는 앉게 됩니다. 앉게 된다는 말은 삶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죄악 가운데 살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죄인과 악인, 오만한 자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선한 사람을 얘기할 때는 윤리나 도덕적인 개념이 아니라 소속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 쪽에 서 있는가. 항상 소속의 문제. 다윗이 골리앗을 맞서러 나갈 때 일가를 터뜨렸던 유명한 고백이 하나 있죠. 이 할례 없는 백성이.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의 군대를 모독하는 도다. 그러니까 골리앗은, 즉 사울은 골리앗을 크기의 싸움으로 봤어요. 그렇죠? 정확하게 사울은 골리앗을 크기의 싸움으로 이해를 했어요. 덩치도 크고 무기도 세련됐고 전부 이런 전략과 크기의 싸움으로 사울은 그 전쟁을 이해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전쟁을 크기의 전쟁으로 이해하지 않았어요. 전선을 다르게 봤어요. 이거는 소속의 문제다. 내가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이 선언을 하고 물맷돌 들고 나가지 않습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환경이 주먹만한 도저히 앞에 닥쳐진 폭풍우를 감당하기에는 감당할 수 없는 태산 같은 골리앗 같은 문제 앞에 서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계속 그거를 크기의 싸움으로 이해하면 그 싸움을 이길 수 없어요. 무슨 싸움으로 이해해야 된다고요? 소속의 싸움. 결국 이 얘기는 시편 1편의 얘기는 전부 그 얘기를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네가 누구의 소속이냐? 볼까요? 2절을 한번 보십시다. 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여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자, 잘 보세요. 정리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세 가지를 금했고 한 가지를 권했어요. 맞죠? 세 가지 금한 건 뭐예요?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도록 세 가지를 금했어요. 세 가지를 금하고 한 가지를 권했어요. 그 한 가지는 뭡니까? 주야로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 자, 여기 주야, 밤낮이란 뜻입니다. 이것이 문자적인 이해가 아니라 문학적인 표현이라는 걸 여러분 놓쳐서는 안 돼요. 여러분 주야면 밤낮 아닙니까? 그러면 잠도 안 자고 먹지도 말고 계속 성경만 보라는 얘기일까요? 그 얘기가 아니죠. 이거를 어거스틴이 아주 기가 막힌 해석을 하나 남겼어요. 어거스틴이라는 분 아시죠? 그런 분이 살았었어요. 그분이 이 시편 1편을 주석하면서 이런 설명을 남겼습니다. 이것은 시편의 문학 장르가 갖는 의미만큼이나 문학적 표현이다. 따라서 이 주야라는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했는가 하면 이렇게 했어요. 행복할 때나 공고할 때나. 그거를 주야. 주는 낮이죠. 그리고 야는 밤이에요. 행복할 때나 어두운 인생의 밤이 찾아올 때나 뭐하란 얘기예요?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뭐하는 자? 묵상하는 자로다. 뭐하며? 즐거워하며. 자,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 사실은 묵상이라는 말도 중요하지만 더불어 방불하게 묵상만큼이나 중요한 말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합니다. 자, 이 즐겁다는 말이 뭘까? 여러분 즐기는 사람은 못 말리죠. 정말 즐기는 사람은 못 말려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즐기는 사람 앞에서는 꼬리를 내리게 돼 있습니다. 운동도 시켜서 해봐요. 그 힘들어서 하나. 그런데 골프 치는 사람들 온통 앉으나 서나 골프 생각밖에 없어요. 밥 먹다가 젓가락질 하다가도 젓가락 들고 한번 이렇게 흉내내는 분을 제가 봤어요. 목사님을 신방 초대를 해놓고 영덕 대게를 사또미 같이 쪄놓고는 그거를 설명하는데 숟가락 들고 목사님 이 골프가 말이죠. 난 빨리 이거 좀 먹고 싶은데. 아, 이 장로님이 서가지고 주방에서 막 폰까지 잡아가면서 골프를 얘기하니까. 그래서, 야, 저분도 송 목사 족구에 미친 것만큼이나 골프에 미쳤구나. 그게 완전 골프 전도사예요. 근데 자기가 그 골프 맛을 모를 때는 저런 신공 운동을 왜 하나 그랬대요. 근데 지금 제가 그래요. 저런 신공 운동을 왜 할까? 혼자서 툭툭 공 쳐가면서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골프 치는 사람들 들으면 얻어맞을 소리죠. 안 쳐봐서 그렇지. 저는 이제 골프채를 누구 심부름 하느라고 갖다 준 거 외에는 잡아본 적이 없거든요. 누가 골프채로 골프 좀 치라고 족구 그만하고 갖다 줬어요. 그런데 골프채를 잡기에는 다른 운동이 너무 즐거운 거예요. 즐기는 사람은 아무도 못 감당해요. 문제는 여기에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라는 말이 이런 뜻입니다. 감정, 의지, 정서적 차원에서 늘 연모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게 뭐라는 말인가 하면 그게 복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목말라, 그 심령이 의에 주리고 목마른 상태가 사실은 어떤 상태란 뜻입니까? 복된 상태란 뜻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이 배가 고프죠. 아파봐요. 생전 배고프나. 허기가 졌어도 입에 음식 들어가는 게 끔찍해요, 아픈 사람은. 그런데 건강한 사람은 항상 배가 고프게 돼 있어요. 늘 먹는 생각. 항상. 그 건강한 사람이에요. 항상 이 침이 고여 있고 그래요. 먹는 생각만 하면 즐거우니까. 그 자체가 복이란 말이에요. 여기 즐거워한다는 말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철야에도 보면 나와야지 해가지고 나오는 사람 별로 없어요. 사실은 몸이 피곤해도 그 철야 시간에 나가가지고 또 아버지 한마디라도 해야 내 마음이 편안하고 즐겁고 기쁨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나오는 거예요. 이건 뭐 억만금을 싸준다고 이 시간에 잠 안 자고 여기 앉아 있겠어요? 못합니다, 그렇게. 근데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는 사람들을 보면 늘 예배 자리를 즐거워하고 교회 가는 걸 즐거워해요. 그래서 제 별명이 사찰이어서 사찰. 항상 교회가 있으니까. 신혼 때도. 할 일 없어도 그냥 교회 가 있는 거예요. 그게 저희 집사람이 붙여준 별명이에요. 사찰이라. 그만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 은혜를 받는 자리를 즐거워해야 돼요. 그래야 복된 심령이에요. 믿습니까? 그게 무슨 무식한 신앙이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실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죠. 그분을 즐거워하기에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 최고예요, 그게. 하나님 즐거워하는 게 최고의 복이에요. 믿습니까? 그냥 그분만 보면 좋은 거예요. 그분만 생각하면 얼굴에 미소가 저절로 떠지는 거예요. 그게 복된 상태란 말이에요. 복된 심령. 그래도 근엄한 얼굴을 하고 있어. 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맞아 가십시다. 여기 2절 하반절에 그의 율법을 주야로 뭐 하는 자로다? 묵상하는 자로다. 이 묵상이라는 말은 제가 몇 차례 설명을 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해석은 교부 시대의 교부들의 가르침이에요. 실제로 교부는 사도 시대를 지나서 그 다음에 지도자들을 교부라 그랬어요. 교부들의 해석에 의하면 원문에 특별히 히브리인들이 이 묵상이라는 단어를 어떤 개념과 정황 속에서 사용하는가를 해석해놓은 가르침이에요.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여러분 레위기에 보면 부정한 짐승과 정결한 짐승이 나눠지죠. 그런데 혹시 부정한 짐승과 정결한 짐승이 나누어지는데 그 부정한 것과 정결한 짐승을 무슨 기준으로 나누는지 아세요? 그 기준이 있어요. 뭐 짐승은 다 똑같은 짐승일지인데 어떤 건 부정하다 그러고 어떤 건 정결하다 그런단 말이에요. 레위기서에 보면 그 기준이 뭐예요? 안다고 끄떡끄떡 하셨잖아요. 그 기준이 뭘까요? 기준은 가장 중요한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는데 되새김질을 하는 걸 정결한 짐승이라 그래요. 그리고 되새김질을 안 하는 걸 부정한 짐승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그 왜 그렇게 하신지 저는 몰라요. 천국 가면 이런 걸 다 노트에 놨다가 이제 여쭤봐야죠. 그 왜 그렇게 하셨어요? 하고. 아, 참 궁금해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이 묵상이라는 단어가 첫 번째 개념이 뭐냐면 말씀을 되새김질하다 그 말이에요. 되새김질은 뭐 하는 겁니까? 먹은 걸 또 올려놓고 맷돌 같은 넓적한 이에다가 음식을 갈아요. 그리고 또 삼켜요. 그리고 또 뒤집어요. 이게 되새김질이에요. 이 소가 되새김질하는 거 보셨죠? 가끔 가다가 우물우물 해요. 이 첫 번째 개념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걸 얘기해요. 잠깐 우리 재영고등학교 그 사이트에 들어가 봤더니 그 학교 교육 이념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기독교 정신을 삶으로 실천하는 학교. 이게 학교의 첫 번째 아이들 교육의 목표예요. 목사님 맞나요? 목사님 어디 가셨어요? 맞나요? 예, 맞아요. 아멘이 맞다는 얘기예요. 이게 첫 번째 조항이 기독교 정신을 삶으로 실천하는 것이 아이들 교육 목표예요. 여기 되새김질이라는 말은 소가 음식을 먹고 반추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운 자는 삶의 자리에서 그것을 되새김질한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다가 플러스 어떤 개념이 엎쳐지냐면 사자가 그르렁거리는 상황. 여러분 베드로서에도 보면 우는 사자와 같이라는 말이 있어요. 사자가 왜 울어요? 짐승들이 왜 울죠? 배부른데 우는 짐승 봤나요? 짐승들이 거의 울 때는 공통분모가 배고플 때 울어요. 배가 고파요. 그러면 사람이고 짐승이고 잠을 못 자요. 그래서 먹잇감을 찾아서 밤을 하얗게 세우며 온 들녘을 돌아다녀요. 어디 먹잇감 없나 하고 불을 켜고. 그런 태도를 얘기해요. 이 두 개를 합한 개념이 묵상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 묵상이라는 개념은 즉 배가 고픈 짐승이 온 밤을 하얗게 지새우며 그르렁거리며 돌아다니다가 어느 밤의 한 경점에 먹잇감을 포착했을 때 탁! 이거다! 이것이 내 양식이다! 하고 콱 물어요. 오늘 밤에도 콱 무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허기진 짐승처럼 목마른 사슴처럼 믿습니까? 그러다가 그 말씀이 내 영혼을 타고 들어가면 이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내 삶의 자리에까지 되새김질되는 걸 뭐라 그래요? 묵상이라 그래요. 묵상. 그러니까 묵상이라는 말이 이게 좀 불행하게도 영어 번역에는 meditate 또는 meditation 명상이라는 개념하고 비슷하게 번역이 돼서 거의 오역에 가깝게 돼버렸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그런 명상이 뭐예요? 명상이 가만히 눈 감고 둥근 해를 떠올려 보십시오. 뭐 이런 게 명상이에요. 응? 제가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도망간 청년들 몇 명 찾으러 기도원 올라갔다가 거기 잘못 빠진 녀석들 붙잡아 오느라고 올라갔다 보니까 명상하는데 애들이 붙들려 올라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몇 박 며칠 집에도 안 들어가고 이 바보 같은 녀석들이. 그게 제가 교회 전도사라 그러니까 그 명상하는 분이 선생님도 앉아서 명상을 한번 해보시죠. 그래가지고 들어가 앉아가지고 시킨 대로 잠깐 해봤어요. 뭐 자꾸 바짝바짝 별만 뜨지 해는 무슨 해가 떠요. 명상은 여기서 말하는 묵상하고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묵상이라는 말은 굉장히 액티브하고 강렬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살아야 될 양식으로 포착이 되는 순간 삶의 현장에서 그것이 되새겨지고 되새겨지는가, 그 얘기를 여기서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 기자가. 자, 마지막으로 3절을 보십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자, 보세요. 3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이랬는데 이거는 좀 시제가 정확히 않아요. 정확히 표현하자면 심기운 나무 그 뜻입니다. 자, 저를 보세요. 나무가 심기웠다는 것은 누군가에 의해서 심겼겠죠. 나무가 지가 아, 나 여긴 싫어. 나 이제 한강 옆으로 갈래. 지가 막 이렇게 뽑혀가지고 지가 막 가요? 나무가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정확한 시제는 심기운 나무입니다. 어딘가에서 옮겨진 나무라 그 뜻이에요. 어디서 옮겨졌을까요? 죽음과 죄와 사망의 자리에 있던 나무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어디에 심겨진 거예요? 또 누가 한강이라 그래요. 또 시냇가. 할렐루야. 늘 물이 흐르고 생명수가 흐르는 시냇가에 뽑혀져 옮겨진 겁니다. 믿습니까? 그 나무는 어떻게 된대요? 성경을 보세요. 3절.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자, 물어봅시다. 여기 철을 따라라는 말은 사계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아직까지 그런 식물이나 나무를 보지 못했는데 사계절 열매를 맺고 사계절 푸른 나무를 본 사람 있어요? 혹시 그 전문가들이 있으면 누가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런 나무 본 사람. 사실 봄, 여름, 가을, 겨울 항상 열매를 맺고 항상 푸른 나무 봤어요? 그런 나무는 없죠. 그럼 성경이 거짓말했나요? 그런데 딱 그런 데가 한 군데 있었죠. 인간이 타락하기 전 오류가 없었던 땅 어딥니까? 에덴 동산이에요. 자,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망과 저주와 죄악의 자리에 있던 우리들을 뽑아서 생명 강가에 심어 우리를 온전하게 회복하신다는 약속이에요. 그렇게 하셨다는 약속이에요. 믿습니까?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 자, 그래서 보십시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어떡하리로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형통 좋아하죠? 그런데 구분을 해야 돼요. 성경에는 두 가지 형통이 있어요. 그리고 이 두 가지 형통은 불행하게도 한글로는 똑같은 단어로 번역을 해놨어요. 둘 다 형통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 형통은 형통이란 단어가 이쪽 형통과 다른 단어를 썼어요. 세상적인 번영, 인간의 욕망의 성취, 이것도 형통이에요. 그런데 이 형통은 셀라흐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여기 이 형통은 전혀 다른 단어예요. 찰라흐라는 단어를 써요. 이 찰라흐라는 단어는 무슨 뜻인가 하면 바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형통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향해 돌진한다 그 말이에요. 왜 돌진할까요? 왜 우리 인생을 향해 하나님이 돌진하실까요? 우리의 꿈을 부숴내고 하나님의 꿈으로 우리 인생을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 돌진해 들어오시는 사건이에요. 그 인생이 어떻게 된다는 거죠? 형통케 된다는 얘기예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대표적인 인물. 자, 우리 마지막으로 창세기 39장을 한번 열어보십시다. 창세기 39장 39장 자 1절부터 제가 좀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어디로 갑니까?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삽니다.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자, 앞을 보세요. 여러분, 형들에게 죽을 뻔 당하다가 상인들에게 팔려가서 애굽의 어느 장군 집에 종살이로 들어갔는데 성경은 뭐 했다 그랬어요? 형통한 자가 되어. 여러분, 그런 형통 원하십니까? 아멘 소리가 자신이 없잖아요. 드디어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에 돌진해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왜? 그분의 꿈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그런데 이 형통이라는 말이 놀랍게도 가장 공경스러울 때 최악의 상황에서 늘 찬송의 후렴처럼 등장을 해요. 자, 3절을 보십시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빌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리고 그 형통이 어디로 튀는가 한번 보십시다. 23절. 23절 다 같이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지금 요셉이 어디 들어가 앉아 있습니까? 감옥에 들어가 앉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또 뭐라 그래요?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할렐루야. 이런 거 하실래요? 이런 형통? 그런데 시편 기자는 이것을 종합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죠.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이 형통은 무슨 형통을 얘기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기까지 길고 긴 시간이 걸려요. 기도라는 것은 내 뜻을, 소원을 성취해달라는 그 부르짖음이 기도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설득당하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입니다. 믿습니까? 늘 이 밤을 맞이할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이라도 잘게 잘게라도 내 의지가 부수어져 나가게 하시고 내 온 인생이 하나님의 돌진하시는 형통을 통해서 설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여러분은 이미 축하를 받고 있는 밤이에요. 믿습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기도하기 전에 우리 시편 1편 1절에서 3절까지만 큰 소리로 다시 한번 낭독을 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시편을 다 여십시오. 1편 1절에서 3절까지 다 같이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눈을 감으십시다. 우리 반주를 좀 해주시고요.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들은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을 때 이 시편 1편 석절의 말씀만 붙들고라도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은 한 15분 동안 기도를 할 텐데 일절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 자신의 문제를 위해서 또 개인의 문제를 위해서 가정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먼저 회개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먼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지 않습니다. 나와 하나님만이 아시는 은밀한 모든 죄악들을 토설케 하시고 아무리 내 죄가 억만죄악처럼 붉을지라도 하나님은 어떤 죄라도 용서 못할 죄는 없으십니다. 믿습니까? 그 용서하시는 하나님 앞에 긍휼과 자비가 아침마다 새롭고 풍성하신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고 그 다음에 개인적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부른 다음에 소리내어 기도하십시다. 주여!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